안녕하십니까? 책 관찰자의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진행자 권순용입니다. 네, 올해도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제가 녹음하는 시간이 10시 18분이니까 뭐 하루도 안 남았죠, 사실은. 네, 제 팟캐스트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12월 31일 날 많이 올린 것 같아요. 최근 몇년 동안.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마지막에 찾아왔습니다. 이게 지금을 녹음을 해서 12시까지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뭐다 힘드셨죠. 저도 뭐 나름 힘들었고,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책을 읽고 녹음을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이게 안 되네요. 그래서 저번에도 부랴부랴 책을 읽고 올려드렸죠.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가벼운 책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책은 발레 소녀 카트린이라고요. 파트릭 모디아노 씨의 글, 그리고 장자크 상빼의 그림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번역은 이세욱 씨가 하셨네요. 책은 열린 책들에서 나왔고요. 그림과 같이 있다 보니까 짧고 한번 읽으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 순 없고 앞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1년에도 몇번 녹음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책을 읽겠습니다. 발레 소녀 카트린. 지금 뉴욕에 눈이 내리고 나는 59번 거리 내 아파트 창문 밖으로 맞은편 건물을 건너다 보고 있다. 내가 운영하는 무용 학원이 있는 건물이다.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무용실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 몸에 착 달라붙은 무용복을 입은 학생들이 발끝을 디디며 추는 포엔트와 공중에 뛰어올라 발을 맞부딪는 앙트르사 연습을 중단했다. 보조 강사로 내 일을 돕고 있는 딸아이가 학생들의 긴장을 풀어주려고 재즈 음악에 맞춘 스텝을 보여주고 있다. 조금 후에 나도 저 아이들을 보러 건너갈 것이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 안경을 쓴 여자아이가 하나 있다. 그 아이는 강습이 시작되기 전에 안경을 의자 위에 올려놓고 춤을 춘다. 같은 나이에 내가 디스마일로바 선생님 학원에서 그랬던 것처럼 누구도 안경을 쓰고 춤을 추지는 않는다. 디스마일로바 선생님에게서 무용을 배우던 시절 저녁에 있을 무용 강습을 생각해서 낮 동안에 안경을 쓰지 않고 지내는 훈련을 하던 일이 생각난다. 그럴 때면 사람과 사물의 윤곽이 예리함을 잃으면서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이고 소리마저도 점점 둔탁해졌다. 안경을 쓰지 않고 보면 세상은 더 이상 거슬거슬하지 않았고 뺨을 대면 스르르 잠을 불러오던 내 커다란 새털 베개만큼이나 포근하고 보들보들했다. 그런 나를 보고 아빠는 이렇게 묻곤 했다. 카트린, 무슨 생각하고 있니? 안경을 쓰는 게 좋겠다. 아빠의 말에 따라 안경을 쓰면 세상의 모든 것이 여느 때처럼 다시 딱딱해지고 또렷또렷해졌다.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였고 나는 더 이상 몽상에 잠길 수 없었다. 여기 뉴욕에서 나는 몇해 동안 어떤 발레단에 속해 있었다. 그러다가 어머니와 함께 무용학원을 차렸고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신 후로 혼자서 계속 학원을 운영했다. 이젠 내 딸이 나와 함께 일하고 있다. 아버지도 일을 그만두실 때가 되었지만 아직 마음을 정하시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일을 그만두신다면 대간절 어떤 일을 그만두시는 걸까? 나는 아빠의 직업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았던 적이 없다. 아빠와 엄마는 이제 그리니치 빌리지의 작은 아파트에 정착하셨다. 따지고 보면 우리 세 식구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이야기거리가 없다. 많고 많은 뉴욕 사람들과 하나 다를 게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조금 남다른 점이 있다면 미국으로 떠나오기 전에 파리 19에서 내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가 살던 곳의 아래층에는 가게 비슷한 것이 있었다. 아버지는 매일 저녁 7시에 그곳의 철제 셔터를 내렸다. 시골 기차역에 짐을 맡기고 발송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처럼 보이는 그곳엔 언제나 상자와 꾸러미들이 쌓여 있었다. 거기엔 저울도 하나 있었는데 바닥에 달락말락하게 달려있던 널따란 저울판은 아주 무거운 물건을 달기에 알맞았다. 눈금판에 300kg까지 표시된 점으로 미루어도 그 저울의 용도는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그 저울판에 무엇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단지 아빠가 거기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드문 일이긴 하지만 어쩌다 아빠의 동업자인 카스트라드 씨가 자리를 비우면 아빠는 저울판 한가운데에 우드커니 서 있곤 하였다. 두 손을 호주머니에 찔러놓고 머리를 숙인 채 말이다. 아빠가 생각에 잠긴 눈으로 물끄러미 바라보던 눈금판의 바늘은 67kg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따금 아빠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너도 올라오겠니, 카트린? 그러면 나는 저울판 위에 아빠 곁으로 갔고 아빠는 내 어깨 위에 손을 얹었다. 우리 두 사람은 그런 자세로 꼼짝 않고 거기에 서 있었다. 마치 사진사의 대물렌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내가 안경을 벗으면 아빠도 나를 따라 했다. 우리 주위가 온통 부드럽고 희미했다. 시간마저 흐름을 멈춘 듯 했다. 우리 마음은 마냥 흐뭇하였다. 어느 날 우리는 저울판 위에 서 있다가 아빠의 동업자인 카스트라드 씨에게 들키고 말았다. 거기서 뭐해요? 그 순간 마법이 풀렸다. 아빠와 나는 안경을 다시 썼다. 보시다시피 몸무게를 달아보고 있었소. 아빠는 그렇게 둘러댔다. 카스트라드 씨는 우리에게 대꾸도 안 해주고 신경질이 난 발걸음으로 안쪽의 유리 칸막이 뒤로 가버렸다. 거기에는 회전의자가 달린 커다란 호두나무 책상 두 개가 마주 놓여 있었다. 하나는 아빠 책상이었고 다른 하나는 카스트라드 씨의 것이었다. 카스트라드 씨가 아빠와 함께 일하기 시작한 것은 엄마가 떠난 뒤의 일이었다. 엄마는 미국인이다. 20살 나던 해에 엄마는 어떤 무용단에 속해 있었는데 그 무용단이 파리에 순회 공연을 왔다. 엄마는 그때 아빠를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엄마는 파리에서 무용을 계속했다. 나는 그때의 공연 프로그램들을 모두 간직해 두었는데 앙피르, 타바랭, 아람브라 같은 뮤지컬들이 엄마가 춤을 추던 곳이었다. 그러나 엄마는 향수병을 앓았다. 몇 년이 지나서 엄마는 미국에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아빠는 사업을 정리하는 대로 우리도 그리로 가겠다고 엄마에게 약속했다. 정말 그런 언약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빠는 우리가 엄마와 함께 가지 않은 까닭을 그런 식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훗날 나는 엄마가 떠난 데에는 다른 이유들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아빠와 나는 미국에서 온 편지를 하루 한 통씩 받았다. 봉투 가장자리에 빨간색과 파란색의 작은 막대 무늬들이 찍힌 편지들이었다. 엄마는 늘 이런 말로 편지를 끝맺곤 했다. 카트린, 마음속으로 너를 꼭 껴안고 입맞춤을 보낸다. 늘 너를 생각하는 엄마로부터. 엄마는 이따금 맞춤법을 틀리곤 했다. 아빠는 동업자인 레몽 카스트라드 씨에 대해 말할 때면 그를 찰가머리라는 별명으로 불렀다. 애야, 카트린, 오늘 오후엔 너를 데리러 학교에 갈 수가 없겠구나. 저녁 내내 찰가머리하고 일을 해야 하거든. 카스트라드 씨는 갈색머리에 눈은 까맣고 상반신이 무척이나 긴 사람이었다. 그 길고 꼿꼿한 상반신 때문에 다리의 움직임이 눈에 잘 띄지 않아서 마치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있거나 빙하를 신고 얼음을 지치는 것처럼 보였다. 나중에 가서야 나는 아빠가 애초에는 그를 사무원으로 고용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빠는 맞춤법을 잘 아는 사람을 원했고 카스트라드 씨는 젊은 시절에 문학사 학위를 준비한 경력이 있었다. 찰거머리는 그렇게 사무직원으로 들어왔다가 아빠의 동업자가 된 거였다. 그는 사사건건 공연히 훈계를 누러놓곤 했다. 그는 불행한 사건들을 알려주는 일도 좋아했다. 아침에 출근해서 책상 앞에 앉으면 그는 신문을 천천히 펼쳐들었다. 맞은편 책상 앞에는 아빠가 의뢰 안경을 벗어놓고 앉아 있었다. 그러면 카스트라드 씨는 남프랑스 사람 특유의 발음과 억양으로 재난과 범죄에 관한 기사들을 읽었다. 신문을 읽다 말고 카스트라드 씨는 아빠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안 들을 거예요, 조르주. 마음을 딴 데 팔고 있군요. 당신에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용기가 없어요. 안경을 다시 쓰는 게 좋겠어요.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찰가머리가 무척이나 좋아하는 일이 또 하나 있었다. 상반신을 쭉 펴고 목청을 돋워가며 편지를 받아쓰게 하는 일이었다. 행여나 그의 자존심을 다치게 할까 싶어 그 편지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그가 부르는 대로 없어용 서신을 타자하던 아빠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카스트라드 씨는 낱말들을 철자로 불러주든가 하면 구두점은 물론이고 악상시르 콤플렉스 같은 철자 부호까지 시시콜콜하게 일러주곤 했다. 아빠는 자기 동업자가 등을 돌릴라 치면 받아쓰고 있던 편지를 찢어버리기 일쑤였다. 나 역시 찰가머리의 등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내 숙제를 자기가 부르는 대로 받아쓰게 하고 싶어 했다. 덕분에 이따금 좋은 점수를 받긴 했지만 선생님으로부터 주제에서 벗어났음이라는 지적을 받곤 했다. 그것을 보고 아빠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그 사람이 불러준 것이 너가 느끼기에 주제를 벗어났다 싶으면 그걸 찢어버리렴. 그러고 나서 너 혼자 다시 쓰는 거야. 그 사람이 없을 때 아빠는 곧잘 그의 흉내를 내었다. 쌍반점 찍고 따옴표 열고 반점 찍고 쌍점 찍고 괄호 열고 줄 바꿔서 괄호 닫고 따옴표 닫고. 아빠가 카스트라드 씨의 남프랑스 말투까지 흉내내는 통에
나는 배꼽을 치고 깔깔거렸다. 그러면 아빠는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였다. 학생, 좀 진지한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U자 위에 트레마 찍는 거 잊지 말아요. 그리고 안경을 다시 쓰도록 해요. 그래야 세상이 있는 그대로 보일 테니까. 어느 날 오후, 아빠랑 학교에서 돌아온 참이었는데 카스트라드 씨가 내게 성적 통지표를 보여달라고 한 적이 있었다. 입에 문 관련 물뿌리를 잘근거리면서 내 성적 통지표를 보고 나더니 그는 그 내숭스럽고 우악한 눈으로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학생, 나 대단히 실망했어요. 나는 이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나오리라고 기대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맞춤법에서만큼은 말이에요. 이 성적 통지표를 보면서 내가 확인한 것은. 하지만 나는 버릇없이 안경을 벗고 그의 말을 귀등으로 듣고 있었다. 아빠가 나서서 그를 만류하였다. 그만해요, 카스트라드. 당신, 사람을 어지간히 피곤하게 만드는군요. 이 아이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요. 좋아요.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지요. 카스트라드 씨는 상반신을 거드름스럽게 젖히며 일어서서 사무실까지 미끄러지듯 걸어갔다. 아주 꼿꼿하고 당당한 자세로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롤러스케이트를 탄 사람처럼 그가 사라졌다. 아빠와 나는 고개를 조금 숙이고 안경 너머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네, 잘 들으셨나요? 여기에서는 카트린의 현재 모습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주 특이한 점이라면 안경을 쓰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저도 안경을 씁니다. 눈이 나빠서. 물론 평상시에는 렌즈를 끼긴 하는데요.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느낌을 많이 받곤 하는데 이 책은 그것을 반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경을 벗는 것이 따뜻하고 좋은 느낌이고 안경을 쓴다는 것이 또렷하게 보이긴 하지만 딱딱하고 뭐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런 것들이 문학적인 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안경을 쓰고 벗는 것을 좀 집중시켜주는 인물이 카스트라드라는 그 아버지의 동료죠. 그래서 그 사람이 조금 뭐 깐깐하고 뭐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을 통해서 안경을 쓰고 벗는 것이 좀 더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뭐 후에 나중에 읽어보시면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미워할 수 없는 카스트라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2020년 12월 31일에 팟캐스트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제가 녹음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감성 건강에, 마음 건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에 이른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hold me.
should give yourself to me. Give it all. I just wanna see. I just wanna see how beautiful you are. You know that I see it. I know you're a star. Where you go, I'll follow. No matter how far. If life is a movie, oh, you're the best part. Oh, you're the best part. Oh, best part.
Is this sunrise and those brown eyes? Yes, you're the one that I desire. When we wake up and then we make love, it makes me feel so nice. You're my water when I'm stuck in the desert. You're the talent all I take when my head hurts. You're the sunshine of my life. I just wanna see how beautiful you are. You know that I see it. I know you're a star. Where you go, I'll follow. No matter how far. If life is a movie, then you're the best part. If you love me, won't you say something? If you love me, won't you? Love me, won't you? If you love me, won't you say something? If you love me, won't you? If you love me, won't you say something? If you love me, won't you? Love me, won't you? If you love me, won't you say something? If you love me, won't you?